더 예쁜 말과 가장 예쁜 말이 있어요. 예쁜 말은 사랑하는 말이고요. 더 예쁜 말은 기도하는 말이고요. 가장 예쁜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고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14장 11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봉독한 위의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도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이유가 저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었어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졌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대요. 에레미야서도 동일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해요.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해요. 번영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흥전한 미래에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죽고 싶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당연하죠.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벌새처럼 살지 말고 알바스트로새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사야에서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가는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길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불법이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면 더 우상을 섬겨요. 오늘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고요. 여기 앉아있다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번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옛날보다 더 우상 숭배자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와 앉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재해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근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굶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요, 자식을 잡아먹으면 더 굶어 죽었어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노아는 누구예요? 그 시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써 있어요. 다니엘은요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허물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걸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욥은요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을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아주 확신을 했어요. 또 의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아주 기대를 했어요. 이들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14절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이 기도할지라도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의 의로움이 에루살렘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큰 교회 다니면 지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참 웃기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을 하고 신앙이 좋다고요? 오래 믿었다고 신앙이 좋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신앙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주어질 때 성숙한 신앙으로 반드시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심판의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요, 어려움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내 믿음이 진짜인가 딱 드러나 버리거든요. 평범할 때는 몰라요, 그게요. 신앙 있는 줄 알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제가 그러잖아요. 목장에 예를 들면 권사님 정도 되면 어떻게 하면 목자 목녀를 도와줄까 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 은혜 못 받았다고 옮겨달래.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거. 오래 믿어놓고. 여러분, 말 그대로 예를 들면 권사 아니에요, 권사. 다른 사람의 신앙을 권해주라고 권사에 명한 거라고요. 다른 사람 세워주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15명에 한 명씩 세우는 거예요. 장로는 30명에 한 명 세우는 거예요. 왜요? 최소한 30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세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세우겠어요? 그게 무슨 뭐 계급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세우는 거죠. 기도 사역.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해줄 일이 별로 없어요. 어려운 다 듣기는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내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앙이 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신앙을 가졌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 얻는 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가령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여기 사실 사나운 짐승은요 바벨론의 칼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너희들 다 아주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16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저렇게 붙이냐?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참 빛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어둠이 와요. 예수가 진짜 빛이라니까요. 예수가 없으면 어둠을 못 이겨요. 심판의 때가 닥치면 부모의 의가 자식을 구할 수 없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이웃에게 더 열심히 뜨겁게 꼭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번 주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봐도 여러분 자녀들 예수 아직 못 만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만 다녀요. 교회 안 온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못 만난 애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알잖아요. 이건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만나도 안 만나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살고 죽는 문제라고요. 살고 죽는 문제. 내일 이제 우리가 특세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죠. 뭐라 하잖아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라 그래요. 내일 말씀해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라.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살려야 되잖아요. 진짜. 죽어도 괜찮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예수를 만나고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미 시편 119편 23, 24절 말씀 나눴잖아요. 암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요. 정말 자기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을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비춰주지 아니하면 몰라요. 하나님이 비치시잖아요. 악한 행위가 있는데 몰라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놀러 다니기는 열심히 놀러 다녀요. 기도는 안 해요. 벌거벗은 사람이라니까요. 아직 기도가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나에게 악한 행위가 있는 걸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보여줘야 회개도 하죠. 우리는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회개했으면 하나님 심판 안 내렸어요.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경고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동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전심으로 주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절반은 우상에, 절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따라 살다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아요. 이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반심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반심으로 믿는 사람이 많다고요. 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심으로 해야 뭐가 되지 반심으로 해서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심을 하면 믿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로 정말 우리를 영원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삶의 예배가 되셔야 돼요. 삶의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이라는 예배, T.C. 해리슨 웨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사소한 하루가 어떻게 거룩한 예배가 되는가. 하루하루가 여러분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딱 열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잠에서 깨지요. 깨서 뭐 이두 닦지요. 음식 먹지요. 또 이메일도 확인하지요. 친구와 전화도 통화하지요. 뭐 잠도 자지요. 침대 정리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열쇠를 분실할 수도 있죠. 남편과 아내와 다툴 수도 있죠. 교통 체중을 버티기도 할 수 있죠. 차를 마실 수도 있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저기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저 한 가지 한 가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첫 번째, 잠에서 깨죠. 잠에서 깨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세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잠에서 깨면 그 다음에 옷 입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말하고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인생은 하루하루가 모아서 인생이에요. 하루 안에서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선포를 하고 하루 안에서 세상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회개와 성장으로 날마다 부르시고 우리를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잠이 깼으면요, 침대 정리라고 써놨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지만 작은 혼란 속에서 작은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부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엄마가 합니까? 지들이 합니까? 애들. 여러분 이부자리 하나 정리하는 거 습관시키라고요. 어린아이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보면. 근데 보면 이부자리 하나도 제대로 정리 안 하고 나간다고 여러분 애들이요. 그거 아니에요. 이부자리 정리하는 거 작은 거지만 작은 것이 아니에요.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작은 혼란 속에서 작은 질서를 딱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변혁을 원한다. 그런데 아무도 설거지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들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습관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형성해요. 참 중요해요. 이 습관 하나하나가요. 그래서 침대 정리를 하면서 자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제 이를 닦는 거죠. 거울을 들여다볼 때나 이를 닦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만드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닦으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몸이다. 여러분 내 몸이 거룩하며 돌보는 것이 거룩한 행위예요. 그래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요 더럽다고요. 성적으로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를 닦으면서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를 닦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이 닦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거 아이들에게도 이를 닦이잖아요. 여러분이요 어렸을 때는요. 더 중요한 거, 네 몸이 거룩한 몸이라는 거, 네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닦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네 번째 뭐예요? 열쇠 분실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열쇠를 분실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요. 잃어버린 열쇠는요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함이 내게 오고요. 실패와 무능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드러내게 돼요. 오늘 잃어버린 열쇠는 나의 내면의 길을 잃었음을, 내가 잘못된 것에 의존했음을 드러내는 계시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요 배가 난파되고요 매를 맞고요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의미예요. 자족으로서의 부르심은요 오늘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열쇠를 찾을 때보다 더 간절히 여러분을 찾으세요. 여러분 열쇠를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열쇠를 얼마나 간절히 찾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찾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그들을 온전히 만드는 일에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열정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열쇠를 분실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열쇠를 찾으면서 나를 얼마나 찾는지,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그것도 배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 음식 먹기라고 써놨어요. 식사하기 전 잠깐 멈추는 이 순간은요 과할 정도의 풍성함이든 힘든 고난이든 아니면 그저 지겨운 남은 음식 한 그릇이든 내 앞에 주어진 것을 먹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영양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운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음식을 줬다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웃을 더 잘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존재 방식과 새롭게 먹는 방식을 익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 안에는 우리가 먹고 남을 만큼 언제나 풍성함이 있어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구원한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와의 다툼이 있잖아요.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과하는 법, 용서하는 법,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용서와 화해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서와 화해는 그리스도께서 받은 용서에서만 흘러나와요. 주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우리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놨어요. 내가 부엌에서 칼을 내려놓는 것이 이 세상의 우주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어야 된다. 너무 분노가 쌓이면요 칼질하면서도 그냥 화를 내면 팍 찔러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미운 마음이 있고요. 분노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칼을 내려놓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일곱 번째, 이메일 확인하는 거. 예배와 우리의 일관계에 어떤 상관이 있는가에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축복받고 보내진 이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회의에 참석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아이들의 저녁을 만들고 매일 일상과 직업에 반복되는 작은 일에서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엄마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아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직업이 의사면 거룩한 의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농부면 거룩한 농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빵 받는 사람은 거룩한 제빵업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직업인으로서 성화와 공동체 둘 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메일 하나도 그런 마음으로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봐서는 안 돼요. 무지하게 중요한 일들이에요. 축복하고 보내시는 하나님께 나의 일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법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배우는 거죠. 여덟 번째, 교통 체중 버티기 그랬어요. 막힌단 말이에요. 이때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많은 어느 분은요, 막 교통이 이렇게 체중되면 막 불평하고 짜증하고 왜 이렇게 막히냐 막 그러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시간의 주인이 나이기를 바라는 우리는 인스턴트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나는 적어도 내 시간은 내가 통제한다는 착각 속에 산다고요. 우리는 시간과 조급함과 효율성을 숭배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 시간이 지나도록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느껴봐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우리는요,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치유를, 장차올 날들을,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는 영광을, 장차오실 왕을,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계적인 시간 언제나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유명한 한스는 모든 죄의 뿌리는 성급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인내의 실천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꽉 막힌 도로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에 낀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이 진정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엇을 팔기 위한 여러분 상업적인 귀익이 날마다 날마다 판을 쳐요. 여러분이 거기에 속고 살아요. 테레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급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행복을 원해요. 지금 당장 성취와 만족을 느끼고 싶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다리는 연습을 시키세요. 시간은요, 나 중심적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시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시간의 주권자가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5절에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제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림 그리는 분이세요. 그는 길고 고통스러운 연습을 하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자기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 여인에게 암이 재발했고 건강에 매우 좋지 않지만 기다림의 연습을 통해서 상처뿐 아니라 힘들게 정말 참된 기쁨을 자기가 알았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녀는 기다림을 통해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의사의 전화 또 재검의 결과 그런 걸 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재검 결과 또 다른 어떤 치유법이 있는지 치유를 위하여 어떻게 의사와 상의해 나갈 건지 그녀는 그런 모든 것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성숙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녀의 작품 중에 캠퍼스 위에 열쇠 구멍을 부각시켜 새겨놓은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믿음 안에 머물기 위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몸부림치는 시기에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녀는 그 작품을 완성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항상 내가 선물을 기다린다고 느꼈어요. 그렇지만 기다림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지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기다림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와 통화하기예요. 전화하는 것은 어려움과 걱정과 실패, 의심을 쏟아내고 소망과 기쁨과 성공을 축하하고 기도를 부탁하거나 또한 뭐 여성들끼리는 육수를 끓이는 방법도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전화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우정은 부름과 응답의 우정이에요. 우리는 서로 우리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주고받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언어라는 것은요 인간 정신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잘 세상 얘기만 하면 아무런 힘을 못 얻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삶을 같이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모여도 별 힘을 못 얻고 간다고요. 왜요?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돼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목장에 삶을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에서 눈물도 나고 서로 아픔을 같이 마음으로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 오는 사람이 야, 오늘 내가 거기 가서 힘을 얻었어. 그래야 모이지 말라고 해도 뭐예요. 가서 뭐 아무런 힘도 없는데 뭘 모여요. 그럼 잊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면 반드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같이 주고받아야 돼요. 한 주 한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방패예요. 우리가 함께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우리 중 누구도 온전함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도 안에서 서로 속한 이들을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도의 몸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차 마시기 하잖아요. 이 차 마시는 건요. 즐거움을 누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맛보고 냄새 맡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자매가 엄마 역할이 너무나 어려웠었어요.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일찍 시집가서 너무 힘들고요. 불안정하고요. 너무나 자기 친구들은 아직 시집도 안 가고 그런 나이에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너무 짜증나고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고 그래서 너무나 지쳤어요. 온전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차 마시는 여유를 갖기로 하고 몇 시간 시간을 내서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고백을 안 했어요. 나의 공허함 정말 중대한 기쁨을 채우는 몇 시간이었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밖에 풍경도 바라보고 함께 마음도 나누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적절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좀 더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즐거움을 중독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커피 날마다 안 마시면 못 산다. 이 사람은 중독죄예요. 넘어선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중독되면 이미 그것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마약을 맞아서 그렇다 그러면 그건 인생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잠. 여러분 쉼도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는 잠 드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여러분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그러잖아요. 규칙적인 축집 시간을 딱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고 안 그러진 부모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9시가 딱 되면 자는 시간이야. 가 자야지. 이게 잘하는 부모들이에요. 규칙적인 축집 시간을 가르쳐주고요. 그러면 이제 불도 꺼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욕하고요. 또 어떤 부모는 옆에서 잘 때고 책 읽기도 해주고요. 아기의 두뇌가요. 이런 양식을 통해서 참다운 휴식도 얻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이에요. 영적 훈련, 예배 훈련, 정신적 훈련, 독서 훈련, 육체적인 훈련, 운동 습관, 수면 습관, 음식 습관, 사회적인 훈련, 서로 사랑하는 훈련, 이게 전부 다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무질서한 수면 습관은요, 무질서한 사랑을 드러내고요, 오락과 생산성의 우상을 드러내요. 많은 청년들이 저녁에 쓸데없이 늦게 자요. 게임하느라고. 컴퓨터 들어가서 쓸데없는 짓 하느라고. 이게 심각한 거라고요. 우리의 습관은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습관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우상숭배하는지 안 하는지는. 습관에 반드시 드러나요. 시편 127편 1, 2절의 잠에 대한 규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신도다. 우리의 이 도시를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우리의 안전을 극극 궁극적으로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를 잘 1장을 읽어보면 꼭 그렇게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아침이 시작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유대 문화의 하루는요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이 들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3분의 1은 여러분 잠을 자는 데 써요. 자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안에서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는 매일 밤 우리는 자신의 노력에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은혜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런 까닭에 잠을 잘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기쁨의 고백이 잠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찍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 새벽에 와서 말씀도 듣고 뭐 시작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늦게 자는데 어떻게 새벽을 깨워요? 아니 새벽에 와서 막 엎드려서 있고 그러려고 그러면 아니 새벽 예배 뭐 하러 와요? 푹 주무세요. 주무시라고. 푹 주무시고 일어나서 그냥 집에서 큐티하셔요. 그게 낫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인에게요, 멈춤과 잠에 빠져 휴식을 취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잠을 무지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요. 그래서요, 그게 습관 안 된 분들은요, 습관을 하세요. 이런 분 있잖아요. 나는 잠이 안 와서 못 자. 그냥 누워 계세요. 애들에게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너 잠 안 온다고 아니라 9시야 들어가 그렇게 시키잖아요. 여러분이요, 애들에게요. 깨어있는 부모는 그걸 시키는 거예요. 애들을 습관화시키려고요. 여러분도 똑같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그렇게 생활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예요? 건강해요.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은 건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과 기도의 삶뿐만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잠자기 전에 꼭 기도를 했어요. 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자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깨어있을 때 그도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잠잘 때 평화롭게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런 불면증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잠이 안 온다고. 그럼 간절히 기도를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잠을 안 주면 여러분 안 사랑하는 거잖아.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잠을 준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죠. 왜 그걸 안 하세요? 그냥 잠 안 온대 자꾸 그냥. 그러고 잠 못 자고 그냥 또 피곤해하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 능력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잠 하나도 못 주는 분이십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참 잘 돼서 참다운 휴식을 취하고요, 정말 새 힘을 가지고 새날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리듬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잠 하나도 예배란 말이에요. 저게 잠자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의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해요. 잠자는 것도 예배라고요. 이메일 하는 것도 예배라고요. 입 닦는 것도 예배하는 거라고요. 이게 오늘이라는 날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해나가는 우리의 생활 속의 예배예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이것은 엄청난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부족해요. 삶 속의 예배가 안 돼요. 그냥 교회에서 드린 것만 예배인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돼야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서 깰 때, 또 침대를 정리할 때, 이를 닦을 때, 뭘 분실했을 때, 음식 먹을 때, 또 부부간이나 아이들이나 다툼이 있을 때, 이메일을 확인할 때, 또 차를 몰고 가다 교통이 체중돼서 밀릴 때, 친구와 전화를 통화할 때, 또한 조용하게 차를 마실 때, 잠을 잘 때, 이것을 예배와 연관시켜서 아 잠이 예배지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기간만큼 제 신앙도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중고등부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에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기도할게요. 1번 시작. 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번 오고 가는 길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 참석한 학생들과 교수들 모두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은혜 받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3번 수련회 기간 동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친구 관계 등으로 인해 마음의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실족하려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오직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